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이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은 이란 자체보다는 이란과 가장 친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을 넓힌 지는 꽤 됐습니다. 반미 동맹이라고 할까요?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동맹국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은 잘 아실 텐데 중국이 중동 지역에 가진 이해관계와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사이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얌전하다, 조용하다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과 중국, 중국은 왜 얌전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한테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 중국은 뭐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일렉트로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더 이상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신하고 있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표시한 거예요. 보면은 제일 압도적으로 1등이 뭐죠? 석탄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의 나라예요. 석탄이 중국을 떠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중국의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석유는 중국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들여오는 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고요. 그리고 국내 비축량도 지금 엄청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식으로 중국 전체에 여러 개의 전략적 비축유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현재 한 14억 배럴 정도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4억 정도면은 2025년 작년에 중국이 수입한 물량의 한 30%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30%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한 4분의 1 정도를 커버를 한다. 3분의 1 정도 커버한다 그러면 넉 달치, 한 120일치 정도를 보관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전체 수입량의 55%가 중동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보시는 건데 보시면은 가장 많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순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오고 있나를 보고 있으면 러시아가 큽니다만 중동 지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다음에 이라크 있습니다. 그리고 UAE 있죠. 오만, 그리고 쿠웨이트 있습니다. 이란은 없는데라고 보시지만 이란은 어디 있죠? 요 14%. 요 14% 대부분이 이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 수입 원유량의 55%가 중동산 원유, 그리고 전체 수입량의 13%가 이란산 원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이 지역이 조용한 것이 제일 상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란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매우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과시해 왔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으로 이어지는 반미 삼각축으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긴밀한 동맹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동맹의 모습은 지난 2021년 경제 안보와 관련돼 있는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지만 중국과 이란은 이제 25년의 기한 동안에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내용은 중국은 이란에 대해서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란은 그 대가로 중국에 대해서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원유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조건으로 약속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를 찾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원유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중국은 이란에서 떠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서방 기업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다 채워나갔던 거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판로 플러스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던 안면인식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하드웨어, 주민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이제 거두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중국이 이러한 이제 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주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만은 일정 부분은 타당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기존의 이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기득권들 특히 혁명수비대 IRGC가 거느리고 있던 대기업군과의 어떤 경합 이란 문제에서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이제 여론을 움직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국 역시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2021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많은 사업들이지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더더욱이나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란이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중국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상태에서 작년, 올해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지나칠 만큼 매우 얌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의 성명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폭살시킨 데 대해서는 규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그 사안을 제외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중국은 걸프 국가들의 주권, 안보,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 모든 당사자들에게 군사작전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 그만 싸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카타르, UAE 뭐 이런 이제 걸프 국가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쟤 우리 친구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작년에 있었던 6월 달에 있었던 12일 동안의 전쟁에서도 중국은 말로는 이란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어떠한 행동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란, 중동, 여기에는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얌전해? 라는 궁금증이 오르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의 이제 의사결정권자 상층부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23년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중동의 여러 가지 정세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도 방치했던 아니면 오히려 조장했던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이란의 역량이 자기들 프록시를 통제하지 못하는 역량에 실망을 한 거고 알고도 만약에 이것을 내버려뒀다라고 그러면 이런 나라를 믿고 중동에서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이라는 지역, 이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이 중동이라는 지역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처로서 중국한테는 첫 번째 지역입니다. 그게 먼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막 마구마구 흔드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야 이거 이란하고 계속 얽히면 좋지 않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싱크탱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란의 공격성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그리고 대외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란이 말끝마다 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의 수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언사들이 중국 지도부를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 농축과 관련돼 있는 예측 불허성.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처럼 일관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협상, 어떨 때는 또 파기, 어떨 때는 또 급속 진행, 어떨 때는 또 중단.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성과 대외적인 공격성과 예측 불확성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리스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최근에 중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은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몇 이제 이 중동 지역 전문가들의 사석에서 한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진짜 국력과 역량에 비해서 과대 포장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중국 싱크탱크의 생각인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버티는 존재, 그러니까 반미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이제 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버티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대칭 전략 그리고 프록시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억제하고 상대방한테 필요할 경우에 공세를 채택하는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대단한 나라로 인식이 됐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전문가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란은 내부적인 문제를 은폐를 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절대 타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나라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이라는 정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현재 기존 집권 세력들이 계속하는 이상. 그러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을 해야 돼요. 핵, 이것도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타협과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마냥 고를 외치든지. 근데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경제 개선 그리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개혁하기 위해 뭐 시위라든지 노력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양립 불가능한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결국 이 사이의 어떤 딜레마,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국이 바라보는 이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것은 중국 관점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관점에서 봤을 때 뒤로 눌러놓고 눌러놓고 조용할 건 조용할 거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과장된 역량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내부 문제 은폐, 양립 불가능한 국가 목표의 제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상당히 속을 알 수가 없고 걱정스러운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이 중국의 이란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또 이 중국에서도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기가 없다. 그리고 맞서겠다는 각오가 약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그 사이에 몇 번의 이제 공격들을 가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솔레이마니 폭사 사건이죠. 이 당시에 이제 이란이 정말 분노를 해서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서로 짜고 친 연습 대련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 폭격 같은 경우에서도 이란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좋게 보면 절제된 모습이지만, 중국에서의 바라본 모습, 중국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모습은 저게 뭐야? 너희들이 말만 떠들었지 진짜로 맞서겠다는 결의는 다 어디 갔어? 라고 또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의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 지도부나 싱크탱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분명하지 못한 스탠스를 가지고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놓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허우적대는 나라에 손을 내밀어서 내가 꺼내주거나 같이 가자라고 그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이제 생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걸 이렇게 보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잘못된 의사결정 그리고 부패, 부실한 통치 등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이 이제 이란에 대한 중국 내부의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뭐 테헤란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잖아요. 이 모습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란의 내부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국에 불만이 있고 자국을 신뢰하지 않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가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해? 존립 가능해?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국이 원하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자고는 어떻든 간에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려고 좀 노력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개혁하고 이란의 공격적 성향이 오히려 좀 억제되고 우리가 좀 힘을 키워야 돼. 당분간은 대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 라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속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봤을 때 이란이 진짜로 내부적인 개혁,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했던 부패라든지 뭐 잘못된 통치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성장하고 말이 아니고 능력으로 보여주는 강대국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 단계에서 2026년 3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더더군다나 이란과 거리를 매우 매우 멀리 두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3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 날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을 갖죠.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사실 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2018년에 시작했잖아요. 2018년 이맘때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죠? 8년이에요. 8년 동안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알잖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두들겨 패거나 눕히거나 아니면 상대를 제외하고 혼자 갈 수 없다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우려를 알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해. 나도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 할 텐데 거기까지만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뭐 관세? 좋아. 물어. 우리 물릴게. 너희들 때리려면 때려.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해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안 하면 좋겠어. 너희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우려하는지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너희들이 뭐 요구하면 들어줄 의향이 있어. 라는 시그널들을 보내고 현재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불만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미국이 온통 정신이 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전 협의라든지 실무적인 논의해야 될 이 담당자들하고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승인을 받거나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충분한 준비, 확실한 보장 이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의 이제 멋들어진 회담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상대적인 내부적으로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이 만약에 더 길어진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중동을 외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대외 문서, 특히나 이제 외교적인 문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중동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폐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가능성을 낮게 봐왔어요. 무슨 말이냐. 호르무즈 해협에 막히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와. 그러면 에너지 위기가 오면 당장 여러 나라들이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을 필두로 뭐 유럽, 뭐 일본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텐데 그러면 중국은 그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이익을 보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어? 그럼 이란은 뭘로 돈 벌어?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해서 나가는 석유가 이란 석유 거의 대부분인데 중국도 못 사주는데 이거는 자해 공갈단이지. 그러니까 이란이 그럴 리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될 텐데 중국에 굳이 나서가지고 상대방의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존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길에도 살포하고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한판 붙자라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고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적으로 봉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다급한 세력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중국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냐?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중국을 빼고 나면 누구죠? 인도,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정도가 사실은 제일 급한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인도가 제일 급한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급한 한국, 일본과 함께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슬슬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도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들여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지금 당장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 러시아와의 의존도를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이제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월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자. 정상회담 때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보고 그다음을 이제 기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이제 깊은 딜레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때도 중국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중국의 어떤 약속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이제 4월 달, 5월 달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중국은 결국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뭐 병력을 파견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처럼 뭐 민수 겸용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또는 제품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이란을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 수준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또 고민해 보면 또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또 중국 내부에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제발 중동은 좀 얌전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중국이 중동 문제 그리고 이란이 겪고 있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라든지 오히려 이란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